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먹는 음식 중에 인조고기라고 있죠. 콩을 가공해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단백질 섭취 때문에 만들어 먹는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콩을 가공한 고기맛 식품이 팔리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제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고기, 인조고기를 사 먹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한 기업이 동물의 세포를 배양해서 고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실험실 고기, 전문용어로 배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닭의 세포를 채취한 후에 세포를 성장시키면 이 세포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해 고기가 되는 건데요. 사람도 인간의 모습이 되기까지 체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인조 닭고기가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해야 되겠죠. 닭세포를 배양해서 2주가 지나면 닭고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보다 복잡하고 세밀한 과정이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건데요. 자, 이 미국 기업이 성공한 배양육, 즉 닭고기 시식회도 있었는데요. 맛이나 식감이나 닭고기와 같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배양육이 선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전에는 햄버거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배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30 정도가 됐었고 그 가격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이번에 성공한 것인데요. 자, 이런 움직임에 미국의 농축산업계는 가짜 고기 아니냐, 팔 거면 가짜 고기라고 적어라, 진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또 배양육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리감독 조직이 막 정해진 상황이라서 배양육에 대한 안정성 등의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타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Begin Again.
Took a deep breath in the mirror. He didn't like it when I wore high heels, but I do. Turned the lock and put my headphones on. He always said he didn't get this song, but I do. I do. Walked in expecting you'd be late, but you got here early and you stand and wave. I walk to you. You pull my chair out and help me in, and you don't know how nice that is, but I do. And you throw your head back laughing like a little kid.
. 국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Kylie Jenner. 매년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를 매겨 발표하는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올해도 최고의 갑부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아마존 CEO의 제프 베이조스, 2위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차지했고요. 그 밖에 다른 이름들은 자리만 바꾸었지 놀랄 것이 없는데요. 그런데 21살 나이에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사업가 소식에 소셜미디어가 뜨겁습니다. 바로 미국인 여성 카일리 제너인데요. 10대 시절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 세계 최고 부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한 최연소 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업이라는 포브스 평가에 세간은 놀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유명한 부잣집 방송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2015년 화장품 사업을 시작했고 1억만 명이 넘는 소셜미디어 팔로워를 가졌는데요. 뛰어난 소셜미디어 전략으로 제품을 홍보했고 최소한의 직원과 외주업체의 협업으로 경비를 줄였다는 것이 사업 성공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지난해 이 여성의 회사는 매출 3억 6천만 달러를 달성했다는데요. 전년 대비 9% 상승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카일리 제너의 자수성가 부호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자수성가란 정말 맨주먹으로 혼자 성공한 사람을 뜻하지 않느냐, 부잣집에서 태어난 그녀를 자수성가로 볼 수가 있느냐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포브스는 사업이나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유산받지 않은 이상 자수성가로 분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집안의 명성을 등에 업었으니 이도 스스로 유명해져 부자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포브스는 지난 2014년에 만든 채점 체계에 따라 일종의 자수성가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카일리 제너는 10점 만점에 7점으로 측정됩니다. 이 채점 체계에 따르면 자산이나 사업을 전부 물려받은 사람은 1점, 오프라 윈프리처럼 가난하고 불행하게 자란 사람은 10점을 받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최초 여성 탐험대. 지난 1990년 미국 최초의 여성 우주 비행사 에일린 콜린스가 탄생했습니다. 그녀는 1995년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했고 당시 디스커버리호는 러시아 우주정거장 미르와 최초의 랑데부에 성공했었습니다. 콜린스는 1997년 아틀란티스호에도 탑승했고 99년 콜롬비아호에서는 최초의 여성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2019년 미국 여성 우주비행사 2명으로 구성된 탐험대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출발합니다. 여성 우주비행사들만 비행하는 것은 미 항공우주국 역사상 최초인데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 대변인은 미국 출신의 나사 소속 여성 우주비행사 앤 맥클레인과 크리스티나 코크가 오는 29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우주유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으로서 최초 우주 유영에 도전한 사람은 소련의 우주인인 스베틀라나 사비츠카였습니다. 그는 1984년 7월 우주 유영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1998년 이후 현재까지 총 213건의 우주 유영 사례가 있었지만 전원 남성이거나 남녀 혼성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주 비행사 500여 명 중 여성은 11% 미만으로 알려졌는데요. 맥클레인과 코크는 2013년 나사의 우주비행사로 선발됐고 각각 탐험대 58호와 59호 소속입니다. 미국의 CNN 방송은 나사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우주 유영은 7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VOA 인터넷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고요. 이후에 미국 안팎에서 여러 분석과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저 독자들도 관련 기사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본 뉴스는 미국은 북한 문제에 있어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캄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 can assure you, after decades of failure with North Korea,
펜스 부통령이 지난 1일 메릴랜드 주에서 열린 보수주의 정치 행동 회의라는 이 모임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지난 수년간 북한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거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장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그 연설 한 대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And I can assure you, after decades of failure with North Korea, Under President Trump's leadership, America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We will keep seeking peace, but for the sake of our security.
미국은 미국의 안보와 한반도 주민들을 위해 계속해서 평화를 추구할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번 회담은 이틀간의 생산적인 만남이었고 또 팀원들 간의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크게 감소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이 행사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참석했다고요?
예.
어떤 연설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60년 만에 북한과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유일한 인물이다라고 축겨 세웠는데요.
네.
그 이야기도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Even this week in North Korea, it's why after 60 years, he's the only guy that's actually made any kind of progress in North Korea.
네. 아들이 아버지를 그야말로 극찬한 대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결론을 기대하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는 대신에 방식을 바꾸고 열심히 밀어붙인 끝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억류자와 참전용사 유해를 돌아오도록 했다라고 트럼프 주니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때로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쁜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네. 자, 이날 행사 이름이 보수주의 정치 행동회의인데요.
예.
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모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이 연설을 한 그 다음 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날 약 2시간 정도 뭐 연설문 없이 그야말로 즉흥 연설, 격정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날 그 북한 관련 언급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North Korea has an incredible, brilliant economic future if they make a deal. But they don't have any economic future if they have nuclear weapons. It's really a bad thing for them.
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놀랍고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는 합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협상장을 걸어나와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일은 미사일과 로켓, 핵실험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번 회담이 매우 생산적이었고 좋은 관계를 구축했고 큰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한편 오토 원비어 씨의 죽음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자신이 매우 지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렇게 일종의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신은 원비어와 그의 부모를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김정은 위원장과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우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토 원비어는 특별한 젊은이로 그에게 일어난 일은 매우 나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오토 원비어 부모까지 초대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의회에서는요, 북한을 더 압박하는 움직임이 있었네요.
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에 다시 상정됐네요.
네, 맞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이른바 3자 금융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재상정됐습니다.
네.
이조은 기자의 보도, 많이 본 뉴스 두 번째에 올랐는데요.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상정됐습니다. 상원은행위원인 크리스 벤 홀런
상원은행위원회인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의원 그리고 패투미 공화당 의원이 5일 공동 발의한 초당적인 법안인데요.
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무 제한 법안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일명 블링크 액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법안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던 2017년 중순에 상원에 처음으로 발의가 됐었습니다.
네.
이어 같은 해 11월 상원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미북 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1년 넘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이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서 지난해 말에 자동으로 폐기됐었습니다.
네. 자, 다시 상정된 브링크 액트 법안의 주요 내용 좀 볼까요?
네,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과 북한 정권을 조력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석탄, 철, 섬유 거래, 해상 운송, 인신매매를 조력하는 모든 개인,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존 국제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벤 홀런 의원실은 설명을 했습니다. 해외 금융기관은 북한과 계속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미 금융시스템 접근을 유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라고 홀런 의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구체적으로 북한과 금융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기업들의 미국 내 외국은행 계좌를 동결시키고 또 관련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 법에 포함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네. 2017년에 처음 발의됐다가 다시 상정됐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때랑 내용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예. 2017년 블링크 액트 최초 발의됐을 때 의회의 인식 조항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 사업 개선 공단 재개에 반대한다. 이 부분이 그때는 이제 명시됐는데요.
예.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미북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요. 미국하고 북한이 역시 비핵화하고 제재에서 큰 이견이 노출됐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의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로 제재 부분 해제를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북한이 제시한 건 영변의 완전한 폐쇄가 아니었고 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해달라고 원했다. 이게 바로 이제 미국의 설명인데요.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카드가 과거부터 보여왔던 전형적인 수법이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 많이 본 뉴스 세 번째인데요.
영변 핵시설 폐쇄는 이미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으로 비밀 시설들이 아니라 영변 같은 노후화된 시설.
좀 자세히 보면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외에 다른 지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크로닌 석좌는 영변 핵시설 폐쇄는 이미 지난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약속한 것으로 비밀 시설이 아니라 영변 같은 노후화된 시설만 내놓겠다는 북한의 속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 대행을 지냈던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은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또 어떤 접근법을 취할지도 관심사인데요.
예.
전문가들 전망 어떻습니까?
로버트 매닝 애틀란트 카운슬 선임연구원은요.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행동은 완벽한 비핵화와 멀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미국과 북한이 대화만 하는 단계는 넘었으며 이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영변 핵시설 이외에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결렬된 뒤에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돈을 벌어주는 사업에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북한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하고 싶어 할 것이지만 이 같은 남북 경협 재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요구하는 많은 것 중에 하나라면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남북 경제 협력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또 미한 연합 군사 훈련 중단도 발표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 훈련이죠.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많이 본 뉴스 네 번째 올랐습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당국이 긴밀한 협조 끝에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방부가 2일 이렇게 밝혔는데 패트릭 세너인 국방부 장관 대행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했고 주한미군 사령관과 한국 합참의장이 건의한 연합연습과 훈련에 대한 동맹의 결정을 검토하고 승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두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표였는데
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돼서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두 나라의 희망이 반영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지 이틀 만에 미국하고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가 나온 건데 이게 다소 이례적인데 시사하는 게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미국과 북한 모두 다음 단계 구상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말씀하신 대로 좀 이례적이었고 그리고 또 신속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후에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미 포기했다라고 확인했던 만큼 그렇게 또 놀라운 결정은 아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은 이번 결정이 역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거란 점을 분명하게 말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네.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이게 이제 미국 방부의 설명이었죠.
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비난하면서 훈련 중단을 사실상 미북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해왔거든요.
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은요, 회담 이후에 미국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이런 신호들, 부정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와 개인적 관계를 계속 강조하면서 대화 재개 또 협상 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북한 관영 매체들도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생산적인 대화들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부분만 전할 뿐 그 회담과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언급은 아직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이 헤어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활짝 웃는 모습이 포착된 얘기를 지난주에 하셨는데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나는데요.
예.
자, 그렇지만 또 미북 양측에서 긍정적인 발언만 나오는 것도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우선 회담 결렬 원인을 놓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네.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서로 뭐 제시했던 카드가 무엇이냐 조금씩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양측 모두 상대의 입장 변화를 협상 재개의 조건처럼 요구하고 있어서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쟁점인 제재 문제에 대한 견해차도 쉽게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요.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언론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에 폭스, CBS, CNN과 잇따라서 인터뷰를 했고요. 또 주중에도 여러 차례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존 볼튼 보좌관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함지아 기자의 보도 다섯 번째 뉴스인데요.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없인 제재 해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일단 지난 3일 폭스뉴스, 뭐 CNN, CBS 방송 등과 잇따른 인터뷰에서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가 아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에 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북한에 대한 외교의 창이 열려 있고 유효기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앞서 뭐 앵커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잖아요. 존 볼튼
그렇죠.
보좌관이. 그런데 이 대표적인 강경파의 발언치고는 상당히 좀 유화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꼭 이렇게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뼈가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과 인터뷰에서는요. 미국은 북한이 그런 결심, 그러니까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북한에 가해진 치명적인 경제 제재에 대한 해제는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나아가서 실제로 그런 제재를 강화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히면서도 동시에 한쪽으로는 북한을 조금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에 미북 협상과 관련해서는 주로 폼페오 국무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볼튼 보좌관이 다시 북한 문제 전면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볼튼 보좌관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당시 강하게 거부했던 요구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볼튼 보좌관이 지금 다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네.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볼튼 보좌관의 조언을 듣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외교 현안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는 볼튼 보좌관의 입김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영향력이 커진 데는 장문의 보고서 그리고 전문가 의견 청취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감도 작용했다는 게 워싱턴 포스트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자, 독자 선택 여기까지 정리했는데요. 오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는데요. 이후 트럼프 대통령, 펜스 부통령, 또 존 볼튼 보좌관 등 미 핵심 인사들의 발언 전해드렸고요. 또 이번 회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알아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원에 북한의 제재 강화 법안이 상정됐다는 내용, 또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박형지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아들이 부릅니다. Hello.
'Hello, it's me. I was wondering if after all these years you'd like to meet to go over everything. They say that time's supposed to heal you, but I ain't done much healing. Hello, can you hear me? I'm in California dreaming about who we used to be when we were younger and free. I've forgotten how it felt before the world fell at our feet. There's such a difference between us and a million miles. Did you ever make
town where nothing ever happened. It's no secret that the both of us are running out of time.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의 한 탈북민 지원단체가 지난 10여 년간 1,000명의 탈북민을 구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니 was born in a small town in North Korea. When he was very young, his father left, leaving his grandmother and mother to raise him alone.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생각하고 다시 열흘 동안 중국에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고 탈북했는데 그 생각이
돌아온다던 어머니는 다섯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7살 소녀는 불안감에 무작정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두만강을 떠다니는 이름 모를 시신들도 보았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키워준 할머니께 인사도 못 드리고 어머니를 찾아 다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 눈 감는 순간에 할머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할머니, 제가 어려서 태어났을 때부터.
지난 2006년 미국의 탈북자 구출단체 링크는 중국에서 데니를 만났습니다. 데니의 탈북 과정과 미국에서의 정착 과정을 감성적으로 담은 링크의 이 동영상은 링크와 데니의 첫 만남과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Is that crazy? Looking at Korea?
Yeah.
First time?
That's my first time.
First time since what?
First time to see it.
링크가 1년 넘게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데니를 중국 주재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게 도와줬고 2007년 미국에 정착할 때까지 보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0을 넘긴 데니 리 씨는 링크의 첫 구출 활동을 통해 자유를 찾은 탈북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지난해 일본 정부 납치문제대책본부 초청으로 납북자 문제 관련 행사에서 미국 생활과 북한 인권에 대해 발언했던 데니 씨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다 현재 또 다른 꿈을 위해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2007년 데니 씨와 함께 미국으로 온 또 다른 탈북민 청년. 올해 초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책연구기관에 채용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조셉 김 인권담당 보좌관입니다. 링크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중국에서 미국으로 올 수 있었던 조셉 김 씨에게 링크의 탈북민 1,000명 구출 소식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조셉 씨는 당시 링크를 설립한 에드리안 홍 회장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 말고도 여러 명 같이 있었는데 보러 왔을 때 저 한 명 한 명 어떻게 그 중국까지 탈출은 어떻게 했는지 뭐 그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고요. 옷 입고 준비하고 떠날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좀 실감이 잘 안 났던 것 같아요. 네.
조셉 씨는 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연변에서 심양까지 이동하고 미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링크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 저기 연변 지방에서 심양까지 무사히 내려다가 심양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사고 없이 무사히 저가 포함된 그룹을 영사관까지 데려가 주신 게 가장 큰 역할이죠.
미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대북인권단체 링크는 미국 내 탈북난민 입국을 가능하게 한 북한인권법 제정의 숨은 공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전 미국 내 한인 1세와 1.5세 청년들은 연방 상하원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북한인권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내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는 시위를 여는 등 북한인권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링크는 미국 내 활동뿐 아니라 지구촌 청년들을 상대로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본부와 한국 지부를 통틀어 30명의 직원을 둔 민간단체로 성장한 링크가 전 세계 청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 건 지난 2009년. 링크의 웹사이트에는 지난 2009년 100명의 탈북민을 구출한다는 목적에 The Hundred라는 이름의 첫 기금 마련 캠페인을 링크가 시작했고 당시 세계 각지에서 모인 4만 달러의 기금으로 8명의 탈북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남아시아의 한 정글을 거쳐 청년들과 어린이, 노부부 탈북민이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말까지 1,000명의 탈북민들이 링크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링크의 박석길 한국 지부장은 지난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17년을 어려웠던 시기로 꼽았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까지 가고 뭐 그 유난 그 도라든지 제일 남부 서남부 그쪽인데 거의 중국에서 벗어나서 동남아시아 나라들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때 이제 발목 그 잡힐 때 그게 보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깝고 거의 자유를 찾았는데 잡히면 뭐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고.
지난해 링크를 통해 구출된 탈북민 수는 326명이었는데요. 16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후원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박 지부장은 누구보다 고마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나서는 북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랑 같이, 저희랑 함께 한국이랑 미국에 잘 정착하신 많은 그 1,000명 넘는 탈북 난민들, 탈북하신 분들께 제일 감사드리죠. 뭐 어떻게 보면 뭐 분명하지만 제일 어렵고 제일 위험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인생 중에 제일 약간 적실한 그 순간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저희의 그 탈북 루트를 탈북 선을 그 믿어주시고 저희랑 함께 안전하고 자유를 찾아와 주시니까.
박 지부장은 탈북민들을 영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인원수나 구성원은 밝힐 수 없지만 조력자인 조선족이나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중국과 동남아 현지에서 다양한 경로를 확보했고 안전한 구출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부장은 몇 명을 구하는지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1인 구출 비용은 대략 2,000달러에서 많게는 10,000달러가 넘는데요. 박 지부장은 링크가 구출한 사람들은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 후 재정착에 첫 1년이 중요하기에 정보와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존감,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존감 뭐 이런 것도 그 많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분야는 정부 차원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집중해서
링크의 도움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멘토링을 받았던 조셉 씨는 미국에서의 지난 12년이 부모님과 북한에서 살았던 12년 세월과 같다며 링크와의 관계는 가족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어느 한 아이에게 또 청년에게 꿈을 꿀 수 있게 또 그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꿈이 없어서 꿈을 못 꾸는 것보다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못 꾸는 상황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체가 꿈을 꾸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그런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야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구경할 수 있게 또 인도해 주신 게 가장 큰 힘이었죠.
조셉 씨는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역할이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세상이 바뀔까라고 한 번쯤 질문도 해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구해주신, 구출해주신 수많은 생명들, 영혼들은 그분들의 삶은 바뀌었다는 것에는 주저함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고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전쟁터에서 생때 같은 자식을 잃은 노인의 손을 잡고 링컨 대통령은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도 마음이 납덩어리처럼 무겁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귀한 생명이 전장에서 희생되고 있습니다.
게티스버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링컨 대통령은 말을 타고 행렬을 이끌며 천천히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에버릿은 게티스버그에서 어떻게 로버트리 장군을 저지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이 위대한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연설 가운데 하나인 게티스버그 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쟁의 한 격전장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분들의 최후의 안식처로서 한 자리를 바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목숨을 바쳐 싸우며 숭고하게 이루려 했던 미완성의 과업은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군인들이 목숨을 바쳐 이루려 했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과업을 이루어 여기 잠든 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신의 보호 아래 미국이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가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군중들은 오랫동안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문과 인쇄물들은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크게 실었습니다.
대통령 연설은 완벽했습니다. 주지사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말한 내용을 대통령께서는 단 2분 만에 다 전달해 버리더군요. 대통령의 몇 마디 말은 하나하나가 다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것들이어서 감동 없이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게티스버그 군묘지 제막식에서 돌아온 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들은 처음에는 링컨 대통령이 감기에 걸렸다고 진단했지만 천연두로 밝혀졌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계속 침대에 누워있어야 했고요. 천연두가 전염될 위험 때문에 꼭 필요한 방문객들만 대통령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건강을 되찾은 링컨 대통령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연두 교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북부군이 두 곳에서 거의 동시에 중요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이 시작된 지 2년 반 만에 의회에 기쁜 소식을 보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북부군이 거둔 승리 가운데 하나는 조지 미드 장군이 지휘하는 북부군이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군을 격파했던 게티스버그 전투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게티스버그 전투 다음 날 미시시피주 빅스버그에서 벌어진 전투였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북부군은 미시시피강을 지배할 수 있게 됐고요. 남부주들을 지리적으로 둘로 나누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북부군의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 빅스버그를 점령하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빅스버그는 미시시피강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강가 바위 절벽 위에 형성돼 있었습니다. 강물이 빅스버그를 지나 절벽 위에 있는 기지를 돌면서 멕시코만으로 계속 흘러들어갔습니다. 남부군은 절벽 쪽에 대포들을 배치했는데 지나가는 선박들은 쉽게 이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북부군을 이끄는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1862년에 빅스버그를 점령하기 위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의 군대는 미시시피강 서쪽에 있었는데요. 빅스버그를 공격하려면 반대편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강을 건너 북부 미시시피주로 들어간 다음 남쪽의 빅스버그로 진입할 것이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미시시피 강을 건넜습니다. 남부군은 북부군의 수송대와 보급선을 파괴했습니다. 그랜트 장군은 퇴각을 명령했습니다. 1863년 초 그랜트 장군은 세 번째로 빅스버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지금부터 배를 타고 빅스버그를 지나 하류로 내려간 다음 다시 방향을 돌려 공격할 것이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빅스버그에서 10km 떨어진 지점까지 4만 명의 병력을 이동시켰습니다.
모두 총을 내려놓고 채굴 장비만 휴대하라. 배를 타고 가서 강과 남부군의 포대를 지나갈 운하를 만들 것이다.
북부군은 몇 주에 걸쳐 운하 공사에 동원됐습니다. 병사들은 진흙과 마른 흙을 파냈고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병사들이 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공사가 계속되면서 병사들은 운하 건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은 병사들에게 다른 운하를 팔 것을 명령했고 이번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자 또 다른 운하를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자,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 드립니다. Backstreet Boys가 부릅니다. As long as you love me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I don't care.